제19장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소극적인 반론 세 번째.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구원이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반면적인 구절들을 보기로 합시다. 고린도후서 2장 7절을 근거로 한 반론. 고린도후서 2장 6절과 7절은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은 것이 좋과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느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의 한 형제는 죄로 인해 많은 사람에게서 벌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형제 자매들이 그를 지나치게 다룰까봐 그들에게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느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근심에 잠긴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도 구원받은 후에 멸망한다는 뜻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형제가 바로 고린도전서 5장의 그 사람을 가리킴을 압니다. 그는 비정상적인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을 내어 쫓으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에 믿는 이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그를 쫓아냈습니다. 이 사람은 쫓겨난 후에 자기 죄를 인해 근심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저를 위로하고 권면할 것이니 제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을 때 우리는 여기에 멸망을 지옥 가는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그는 주 예수의 권능으로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그의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임을 담대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은 분명 영혼의 멸망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여기에 멸하다라는 말은 성경에 일반적으로 사용된 용어가 아닙니다.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특별한 용어입니다. 카타피노라는 단어는 배가 바다에 삼켜지듯 잠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구절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저가 근심에 잠겨 삼켜질까 두려워하노라. 이 형제는 죄를 범함으로 쫓겨난 후 후회하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교회에서 쫓겨났으므로 이제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계속 괴로워하고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근심에 잠겨 삼킨 바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영혼이 구원받는가 멸망하는가의 문제가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근거로 한 반론. 또 한 군데는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읽고서 베드로가 바울이 쓴 책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멸망한다는 뜻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도 멸망하게 됩니까? 그러나 여기서 베드로가 한 말은 영원한 멸망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첫째로 성경에서 사람이 멸망하고 안 하고를 말할 때 그것은 성경 해석하는 것과 무관합니다. 중국에서 나는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매우 사랑하고 널리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의 서신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억지로 볼 뿐 아니라 제멋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다 멸망한다는 말입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 멸망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성경을 잘 해석하는 것을 구원받는 조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베드로의 말은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둘째로 여기에 멸망하다도 헬라어에서 일반적인 용법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고린도후서 2장 7절의 그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실제 멸망과 다릅니다. 이 단어 아폴레이아의 헬라어 의미는 흘리거나 부패케 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어떤 물건을 아주 순조롭게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것을 매우 어렵사리 꺼냈다면 이것을 아폴레이아라고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한 말의 의미는 어떤 사람이 바울의 서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빛을 얻지 못한 채 억지로 그것을 해석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억지로 꺼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을 온전케 할 수 없고 자신을 부패케 합니다. 부패케 하는 것은 온전케 하는 것과 반대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온전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자기 일을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구절은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구원받은 후 믿는 이의 일과 생활이 온전케 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날마다 위로 건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바울의 서신을 억지로 푼다면 이것은 자기가 이미 소유한 것을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을 근거로 한 반론. 또 한 군데 우리가 필히 다루어야 할 곳이 있는데 이것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바로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 단락의 성경 말씀이 언급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는 그에게 속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속죄제를 이미 가진 사람이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말합니다. 27절부터 끝부분까지는 이해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어렵게 여기는 것은 26절에 언급된 속죄하는 제사가 다시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만일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나는 멸망하게 되지 않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은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내가 갓 구원을 받을 때에도 이 구절은 내게 큰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나는 1년 남짓 이 구절로 인해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26절이 무엇을 말하는지 시간을 들여 보기로 합시다.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고의적이라는 단어입니다. 대체 고의적이란 무슨 뜻입니까? 의도적인 것이 고의적인 것입니까? 어쩌면 당신도 이렇게 답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은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됩니까? 당신이 매일 범한 죄 중에 의도적이지 않은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많은 때 우리는 의도적으로 죄를 범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사람은 다 고의적으로 죄를 범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우발적으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틀린 것임을 알면서도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7장에서 볼 때 바울이 범한 죄가 다 의도적인 것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만일 바울이 범한 죄가 모두 의도적인 것이었다면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따라 그에게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멸망한다면 당신은 지옥에 가서 바울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그에게도 속죄하는 제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의 고의적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도가 있는가 없는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런 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멸망할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부류의 그리스도인이든지 일생 동안 당신이 범한 죄 중에 어떤 의도가 없이 범한 죄보다 의도적으로 범한 죄가 얼마나 더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고의적이라는 말에는 다른 뜻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26절은 인원으로 시작합니다. 인은이라는 단어는 문장의 시작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반드시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인은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결코 어떤 일에 근거가 없이 인은이라는 단어를 쓸 수는 없습니다. 이 구절이 인운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은 앞 문장에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앞 문장인 25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왜 우리가 자주 모임을 가져야 합니까? 왜 우리가 자주 서로 건면해야 합니까? 이는 우리가 참된 진리를 깨달은 후에 고의로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 부분을 자세히 읽지 않는다면 이 두 구절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이 두 구절을 자세히 읽어본다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의미심장하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자주 모임을 갖는 것과 고의로 범죄하는 것이 서로 연결됨을 볼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도리어 서로 권해야 합니다. 이는 고의로 범죄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주 모임을 갖지 않는 것은 이면이고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은 정면입니다. 당신이 집회에 가는 것은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지만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는 모이기를 피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범죄하는 것과 함께 두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과 이렇게 큰 관계가 있습니까? 이제 세 번째 일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의 수신인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서는 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쓰인 책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지위는 서로 다릅니다. 이방인에게는 영적인 지위만 있고 땅에 속한 물질적인 지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는 영적인 것뿐 아니라 물질적인 지위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하늘에 속한 것뿐 아니라 땅에 속한 지위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지성소를 말할 때 우리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초소를 연상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 지성소를 말하면 그들은 즉시 예루살렘을 연상하고 모리아산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를 연상합니다. 유대인에게는 하늘의 지성소가 있을 뿐 아니라 또한 땅에 속한 지성소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성전이 있을 뿐 아니라 땅에 속한 성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머릿속에는 영에 속한 것도 있고 물질적인 것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도 있고 땅에 속한 것도 있습니다. 구약에 속한 것도 있고 신약에 속한 것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물질적인 지성소와 제물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속죄의 제물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십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속죄하는 제물이 주 예수님인가 아니면 소나 양 같은 동물인가에 대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들에게는 제사장이 있었고 제단도 있었으며 또한 제단 위에 드리는 소와 같은 제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속죄 제물이 있었을 뿐 아니라 또한 땅에 속한 속죄 제물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은 다른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방 믿는 이들과 히브리 믿는 이들은 서로 달랐습니다. 주후 70년 로마 왕제 타이터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여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될 때까지 그들은 서로 달랐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땅의 성전은 여전히 거기 있었고 여전히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를 믿은 후에 땅의 제단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늘의 제단을 택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제사를 원해야 하는가 아니면 땅에 속한 제사를 원해야 하는가. 당시 유대인은 하늘에 속한 제사를 원하면서 동시에 땅에 속한 제사를 원할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은 누구나 히브리서가 쓰인 가장 큰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하는 데 있음을 알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땅에 속한 제사를 버리고 하늘에 속한 제사를 받아들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배경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할 때 이 말은 모임이 사람을 구원시키거나 영생을 얻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임을 갖는다는 것은 당신이 유대교를 원치 않고 그리스도를 원한다는 것을 표명합니다. 모임을 갖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 당신이 갖는 태도입니다. 당시에 함께 모이는 무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당신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임을 갖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임을 갖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원한다는 것을 나타냈고, 모임을 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유대교를 원한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여기서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은 살인하고 방화하고 연락하고 음행하고 도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고의적인 범죄는 도덕적인 죄를 가리키지 않고 교리상의 죄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행위가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유대교를 받아들이냐입니다. 모임을 갖는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를 원하는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모이기를 폐하는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를 등지고 유대교를 실행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것은 당신이 땅의 성전과 제단과 제사를 원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모이기를 폐한다는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만일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요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26절,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여기서는 거듭난 후 혹은 범죄한 행위를 처리한 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거듭난 후 또는 정결케 된 후라고 말했다면 고의로 범죄하는 것이 행위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진리의 지식을 얻은 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는 문제입니다. 진리의 지식이란 무엇입니까? 진리의 지식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진리의 지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그 아들로 속죄제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여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만족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편의 신앙과 관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고의적인 범죄는 생명에 있어서 득죄한 죄를 가리키지 않고 진리의 지식에 있어서 범죄한 죄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행위상의 죄가 아닌 교리와 신앙상의 죄입니다. 이것은 바로 진리의 지식을 안 후에 진리를 반대하고 신앙을 반대한 죄입니다. 히브리 믿는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 수년 동안 몸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만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고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한다면, 즉 한면으로 유대교적인 위치에 서 있고 다른 한면으로 그리스도인의 위치에 서 있다면 그들에게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게 됩니다. 중국 사람은 과거에 우상을 숭배했었습니다. 북평의 천단이라는 곳은 과거에 황제가 제사를 드리던 곳입니다. 사람들은 소를 잡아 하늘 위에 가장 높은 신에게 제사 지냈습니다. 땅 위의 황제는 하늘의 가장 높은 신에게 제사하여 백성의 죄를 속량하였습니다. 만일 그 황제가 주 예수를 믿었다면 그가 다시 천단에 가서 제사할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얻은 후에는 다시 천단에 가서 제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천단에 가는 것과 주 예수를 믿는 것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고의적으로 범죄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행위상의 죄가 아닙니다. 26절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라고 말합니다. 다시라는 단어는 두 번을 뜻합니다. 다시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당신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할 때 멸망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상이 아닙니다. 이제 7장 27절 하반절을 봅시다.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려 역사를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번에라는 단어를 주의하십시오. 9장 12절 하반절을 봅시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의 송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도 주 예수님께서 영단번에 속죄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서도 단번에라는 단어를 주의하십시오. 또 25절부터 28절까지를 봅시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여기에 두 번 자주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두 번 단번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구절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주가 아니라 단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려 속죄를 이루어 구속사업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자주라는 말과 단번에라는 말을 주의하십시오. 또 10장 10절을 읽어봅시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땅에 있는 제사장은 자주 여러 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나 그리스도는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제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는 다시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한번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역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이 많은 구절들을 읽고 나서 당신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의미를 깨달을 것입니다. 7장으로부터 시작하여 8장을 거쳐 9장, 10장에 이르기까지 예수께서 단번에 속죄의 제사를 이루셨고 영원히 속죄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를 거절한다면 당신에게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단번에 당신을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속죄의 역사를 거절하고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당신은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루는 것은 구원과 멸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역사가 단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한다면 당신에게 두 번째의 어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라는 단어를 주의한다면 당신은 다시가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지 볼 것입니다. 앞에 장들에서는 단번에 라고 말했고 뒤에서는 다시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8장에서 여기에 연필 하나가 있다고 말하고 9장에서는 여기에 연필이 하나밖에 없다고 말하며 10장에서도 여기에 연필이 하나밖에 없다고 말하고 나서 뒤에 이것을 설명하면서 만일 이 연필을 버리면 다른 것으로 바꾸려 해도 더 이상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 연필을 가지려면 받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원치 않는다면 더 이상 연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주님을 영접한 후에 고의로 죄를 범하면 다시 죄사함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를 범하는 문제가 아니라 교리적인 문제요 그리스도의 신앙에 관한 문제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의 신앙을 버리고 따로 구주를 찾는다면 따로 속죄하는 제사를 찾는다면 다시는 없다는 말입니다. 당시의 히브리 믿는 이들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앙을 떠나도 다시 성전에 갈 수 있고 제단에 갈 수 있고 우리를 위해 소와 양을 드려달라고 제사장에게 부탁할 수 있다면 이것이 곧 속죄하는 제사가 아니겠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가운데에는 아직 제사장과 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할 때에는 하나님을 택하지만 하나님을 원치 않을 때에는 세상을 택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갈 세 번째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 없이도 속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제사를 드려줄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으면 소를 사고 적으면 양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미 단번에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속죄의 일을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을 폐하셨고 구약의 제사를 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소와 양이 우리 죄를 속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소와 양의 제사가 우리 죄를 속량할 수 없게 되었고 이것은 폐해졌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7장과 10장이 말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제물로 삼으셨을 뿐 아니라 또한 소와 양의 제사를 폐하셨습니다. 10장 앞부분에서는 황소와 염소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번제함과 속죄제도 그분이 기뻐하지 않으시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비하셨다고 말합니다. 소와 양은 죄를 속량하지 못하고 오직 그의 아들만이 죄를 속량하실 수 있습니다. 구약의 소와 양의 제사는 예표와 대표로서 제물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제 구약은 지나갔고 예표도 지나갔으며 실자가 이미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실제를 거절한다면 예표만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속죄제는 오직 하나이므로 그분을 거절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은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 외에 따로 구주를 찾는다면 더 이상 구주가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이 단락의 말씀은 주 예수를 믿고서 고의로 죄를 범하면 멸망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학설은 앞뒤 문구와 일치하지 않고 히브리서 전공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교리적인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예수 외에는 천하 인간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 27절을 읽기로 합시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당신이 진리의 지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속죄 제물임을 안 후에 만일 모이기를 폐하고 그리스도를 버리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속죄하는 제사를 찾는다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게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당신은 소와 양을 의지하여 속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주라는 것을 안 이상 당신은 다시 소와 양을 의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주 예수님을 버린다면 당신에게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게 됩니다. 당신에게는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모든 소와 양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일 뿐입니다. 소와 양은 모두 그분의 예표입니다. 그리스도는 소와 양의 실제이십니다. 소와 양의 실제를 거절하고 그 대신 예표를 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7절은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도 멸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것을 읽어내야지 결코 성경에 없는 것을 읽어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느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나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려면 먼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른다고 할 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아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균형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균형을 잡지 못할 때 당신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과 10장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이 본래 이해하기 아주 쉬운 말씀입니다. 사람의 사상이 이에 대해 분명하지 않은 이유는 사람의 말을 그 안에 첨가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성경 자체가 분명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 머릿속에 자기의 견해와 주장이 있기 때문입니다.